우리 인간들의 속성 중에는요, 뭔가를 확인하고픈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짠가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안심을 갖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할까요? 제가 예전 대학교 처음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요, 그때는 대학교에 입학금을 낼 때 지금처럼 뭐 은행 계좌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가서 등록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또 이제 대학 등록금 비싼 금액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저로서는 처음 만져본 금액을 어머니께서 수표로 딱한 장짜리 주시면서 주어야 이거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요. 그때 아마 점퍼 안쪽 호주머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옷핀으로 그걸 이렇게 꿰매주셨습니다. 내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하철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가면서 제가 몇 번을 만져봤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아무도 저를 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있겠지, 있겠지, 있겠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내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강해갖고요, 이제 동기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그렇게 확인하면서 갔던 애가 저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모든 동기들이 다 확인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책가방에 놓은 친구들은 계속 책가방 꼭 껴안고 계속 들락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지면 어떡하는지, 잘못되면 어떡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우리는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말 들으면은 갑자기 불안해져요. 진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아니면은 저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법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확인시켜주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주고 그러지요. 소명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여러분 확신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 제2의 부르심, 소명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적인 방법들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들을 종종 이렇게 알려줍니다. 영국의 패트릭 마빌로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인지 알수 있는 5가지의 신호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 내가 지금 그 일을 즐긴다. 셋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더욱 잘하게 된다. 네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재정적인 대가를 가져다 준다. 다섯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된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확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일을 막 즐기십니까? 아니죠. 근데 이것만 보면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이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잘하고 있는 것, 이게 소명을 확인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소명으로 확신하게 되면 그 일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거를 이제 더 짧게 줄입니다. 세 가지로 줄여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가? 다른 사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흡족해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직업을 통해서 내가 즐기고, 다른 사람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잘하는구나, 좋아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안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나의 기준이 들어가서 그래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과 다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각의 다름. 즉 사람들은요 선택을 할 때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봅니다. 지금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잘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십니다. 미래 시각이 달라요. 또 자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관계. 그리고 또한 목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한 것인지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딱 뚜렷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고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 잘못됐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두 손 들고 반대했어요. 너 같은 애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너같이 그렇게 수줍음 많이 타고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는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목사를 많이 하는데 너 같은 목사 한 명도 없더라. 다 말 잘하고 다 유창하고 다 그렇더라. 예, 그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잘못 부른 게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길이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확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결국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가 그다. 내가 이야기했던 왕이 바로 이 자녀다. 얘에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름 붓고 변화 그러면은요 그것으로서의 완벽한 외적인 변화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였고요. 얼굴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였었고 양치다가 금방 왔어요. 다른 형제들은요. 사무엘이 직접 정결 예식을 치러줬어요. 즉 목욕 재개시키고 정결할 수 있도록 정결을 다 치르고 옷도 깨끗하게 다 입혔어요. 옷태가 났어요. 근데 다윗은 금방 왔기 때문에 아마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냥 간단하게 씻고만 왔을 거예요. 지저분했을 거예요.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막 그냥 갑자기 그 몸에서 광채가 나고 그의 삶이 이제 왕으로서 봤으니까 왕으로서의 체격이 갑자기 막 슈퍼맨처럼 무르르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변화는 무엇이냐? 첫째, 성령님의 감동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의 변화. 기름 부음은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게 뿔병 같은 거,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부으면 기름이 흘러내리겠죠? 아마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 거예요. 기름에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 기름으로 인해서 뭐 반짝반짝 빛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 바르고 나서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씻었을 거예요. 기름 냄새는 목동에서 양의 똥 냄새, 양털 냄새 때문에 하루가 안 돼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그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의 변화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불병에다 기름을 붓고 그거는 끝났어요. 그 자리에 끝났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그 순간 그 전에는 그냥 다윗은 다윗처럼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선택이 있은 그날 이후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 성령님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하게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고 다윗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인도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사로잡고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고 성령님이 그의 강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13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대조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또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있었고요. 사무엘은 그냥 기름만 붓고 다윗 곁을 떠났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 임하셨고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을 누가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변화란.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지배하는가.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누구를 의존하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세워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기획사 사장이 딱 찍은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기획사에 픽업했어요. 자 그러면 픽업당한 그 친구는 누구를 의존하게 됩니까? 그렇죠. 자기 찍은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당대 대단한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의존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사무엘을 의존해야죠. 이제 저분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뿐이야 라고 사무엘을 의존해야 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날 이후로 성령님께서 다윗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즉 내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가. 즉 변화란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변화란 내가 누구를 의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도 의존하고 다른 것도 의존하고 내가 가진 것도 의존하고 그거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붓기 전에 또 한 명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나서 다윗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해요.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사울을 지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무엘을 의존합니다. 단순히 사무엘이 선지자라서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명성에 의존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에게 아, 선지자님 그래도 나랑 같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나랑 같이 갑시다. 이번만. 왜요? 혹시 당신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을 백성들이 알까 두렵다고. 즉 사울은 사무엘을 의존했던 것이 사무엘 통한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그의 명성, 그의 이름을 의존했던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존하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데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당연히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냥 하면 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사건이 아니라 내 의지적 사건이에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워낙 악해서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로 빠져나가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 그냥 놔두면은요 다 선하게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민낯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놀래잖아요, 다.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왜요? 그 사람들은 유명해진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선한 이미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기 자유 의지 가운데 내버려뒀을 때는요, 수많은 악행 가운데, 수많은 더러운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의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놔두면 성령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실까? 아니요. 내가 의지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즉 변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변화란 무엇이냐?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을 거야,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 나를 좀 기도로 인도하시는구나 막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존재도 의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더 깊이 사랑합니까? 사랑하게 됩니까? 신혼때는요 그런 환상에 빠져요. 처음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요, 우린 그냥 있어도 그냥 깨가 쏟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없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결혼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이를 꽉 깨물고 같이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은요, 절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의존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의 변화는요, 점진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 그러면은요, 빨리 변화되는 걸 원해요. 빨리 바뀌는 걸 원해요. 제 딸아이가 며칠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는데 원래 좀 머리가 길었었는데 이번에 짧게 잘랐어요. 딱 자르고 나서 후회가 되나 봐요. 아빠, 이상하지? 빨리 머리 길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머리가 그냥 금방금방 자라납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예전 형태로 다시 자라납니까? 안 그렇죠. 기다리면 자라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변화는요,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에요. 점진적 변화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을 딱 사무엘이 부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형제들이, 최소한 형제들이라도 다윗을 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사무엘이 딱 무슨 딱 얘가 왕이야. 보면 기름 부었으니 형제들이라도 아, 우리 다윗은 우리 막내 동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를 추대해 주고 받들어 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 엘리압의 큰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골리앗 전투 때 얘기.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이 그 엘리압 형한테 음식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어려서 군인도 뭐 착출도 안 됐어요. 갔다가 골리앗이 그러니까 싸우겠다 그런 거예요. 엘리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을 불렀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면서, 야, 너 웬일로 우리 전쟁터에 너가 왜 왔어? 너 양떼는 어땠어? 어디다 놔뒀어? 이런 녀석이 교만해갖고 어떻게 나와? 형도 안 싸우는데 너도 네가 싸우겠다고 막 화를 냈어요. 집안에서 대우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어떻게 왕한테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 아버지도 이세도 왕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조금씩 그들 바꿔 나갔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다윗이 목동이었다가요, 수금을 잘 타갖고 사울왕의 무기 드는 자, 요즘 말로 하면은 비서격이에요. 아주 하급 비서격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겨서 군인으로 특채가 돼요. 잘 싸워서 장군이 돼요. 그러다가 부마, 왕의 사위가 돼요. 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죠? 차근차근 왕이 계승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목동이었다가 비서였다가 장군이었다가 왕의 사위, 부마까지 됐어요. 야, 여기까지 됐는데 갑자기 전락을 해요. 도망자가 돼요. 광의 떠돌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점진적으로 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생활을 딱 지금의 상황만 딱 잘라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건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 변화에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점진적 변화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 이 부르심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목동으로 살아갈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이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싫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긴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당하게 하려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딸 미가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딸 줄게. 대신에 대가로 블레셋 군인 100명의 포피를 갖고 와라. 즉 다시 말해서 1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게릴라로 나가도 100명을 싸워서 승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다 죽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죽이고 증거물을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 한국 조선하고 전투를 벌일 때요. 그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코를 자기가 죽인 조선인의 코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요 이 지체가 됐어요. 죽인 다음에 코베느라고 시간이 뺏겨서. 근데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100명을 죽이라 그랬는데 200명을 죽여서 가지고 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도망자 시절에는요, 여러분 도망자의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잡히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세요? 미친 척도 하고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적군으로 망명까지 해요. 왜? 나는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는 살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적군으로 투항하는 거예요. 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블레셋 왕한테 나도 가서 싸울게요 그래요. 우리 민족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막아주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윗 보세요. 최선 죽을 똥 살 똥 살려고 목숨 버쳐 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역전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도망자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어느 순간 유다의 왕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 변화란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갖는 소망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이 실각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애통이에요. 사울에 대한 아픔도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이 사라졌던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줘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근데요, 기름 부끄러서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된 걸 못 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본 이후에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기 라마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자기 후계자들을 양성해요.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바뀌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요즘 용어로, 의학적 용어로 따지면 정신병자가 됐어요. 막 조현병 환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우리한테 슬펐다가 막 이래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줘요. 다윗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다윗은 자기 목숨 건사하기도 바빴어요. 막 도망다니는데 다윗을 따라왔던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도망자 다윗을 보고 소망을 얻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더라. 성경에 보면 400명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소문 듣고. 야, 다 도망자래.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도망자에게. 여러분, 도망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원통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소망이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으로 인한 소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로 인해서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어요.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있는가?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여러분, 목사가 언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소망을 얻으면은요, 아, 내가 지금 목사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교회가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세상이 그걸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세상에 소망이 안 돼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 소망을 다 걷어가시거든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소망을 얻었어요. 야, 저 사람이 왕이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요.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어요. 백성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구나. 사울에게 소망을 얻기보다는 다윗이 있음으로 소망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왕이 화가 나고 사울왕이 질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길 잘못된 거예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확인은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